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거점지인 라카 탈환 작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리아 민병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북부 라카에서 미국이 이끄는 동맹의 도움으로 탈환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병대 관계자는 VOA에 이번 작전을 위해 인민군 수비대 탱크 등 중무기가 동원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도 시리아 민병대가 북부 라카 지역 탈환을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ISIL을 라카에서 몰아내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앞으로도 민병대가 지상 작전을 벌이는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카는 ISIL의 거점지로 미군 주도 연합군과 러시아 등은 해당 지역 탈환을 위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과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쿠르드족과 미군 주도 연합군의 라카 탈환 작전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런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일본과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오키노시토시마 파견 순시선에 대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은 차이잉원 총통의 타이완 신정부가 23일부터 해양 순방서 순시선에 대한 철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둥전위안 대만 신정부 대변인은 법률상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면서 대만과 일본 관계는 대만 외교 관계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전임 마잉주 정권은 일본 정부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지를 설정하자 순시선을 파견해 대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잉원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과 마찰을 빚었던 마잉주 정권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인근 동해상을 비행한 미국 정찰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22일 미군 정찰기 RC-135가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포착됐다면서 정찰기가 신호 송신 장치를 끄고 공항 관제센터에 항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찰기가 민간 여객기에 할당된 고도를 비행해 민간 여객기와의 충돌 위험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들은 22일 동해 공해상공의 러시아 비행 관제 구역에서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민간 항공기 두 대에 근접했지만 관제센터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24일 정찰기는 비행 안전 규정에 맞춰 정기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전문적으로 임무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찰기는 그 어떤 여객기에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혐오 발언 시위 억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처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앞서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이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NBC 방송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싫어하거나 혐오한다는 응답은 58%였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역시 같은 응답이 63%에 달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2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미국 ABC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57%의 비호감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NBC 방송은 미국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후보에 반감을 갖곤 했지만 두 정당 후보 모두의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또다시 탈출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현재 태국 모처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몰래 술을 팔다 적발됐던 북한 외교관들이 여전히 주류 밀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외교부가 북한에서 부당하게 체포,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영종업원들이 또 탈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탈출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최근 탈출했다는 한국 내 인터넷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탈북민의 그 안전 문제, 그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들 종업원들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끝난 뒤인 지난 16일쯤 탈출해 현재 태국 모처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탈출한 종업원들은 두세 명으로 알려졌고 이들이 탈출한 지역은 산시성 시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탈북지원 활동가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시안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 종업원들 3명이 지난해 가을부터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탈출한 이들과 동일 인물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식당에서 일하며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했고 한국 사정도 알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안에는 현재 평양 은반관이라는 같은 이름의 북한 식당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는 23일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들 여 종업원들의 탈출 사실을 전하면서 이들이 시안이 아닌 상하이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 지원 활동가는 상하이에 있는 식당들을 확인해봤지만 그런 흔적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상하이 일대 북한 식당 12곳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하이 지역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것은 아닌 듯하다는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의 답변도 전했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은 외화벌이 일꾼으로 출신 성분이 좋고 북한 내에서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탈출은 지난달 초 중국 닝보의 류경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엘리트층으로 분류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잇따라 탈출한 데 대해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 해외 식당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이 지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막히니까 자꾸 무리한 방법으로 이제 계속 그 뭐 달러 수준을 압박하니까 우선 그게 아마 제가 봐도 직접적인 동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남 교수는 또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V 뉴스 김환용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몰래 술을 팔다 적발됐던 북한 외교관들이 여전히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외교관들에게 허용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위스키나 맥주를 몰래 들여와 파키스탄 현지인들에게 고가로 되파는 건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주류 밀매로 추방 압박까지 받았던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여전히 이를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대북 소식통은 23일 BOA에 북한의 이슬라마바드 주재 대사관과 카라치 주재 경제무역참사부 직원들이 최근까지도 주류 밀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통과 시 외교관 컨테이너에 대해선 검사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할당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를 반입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주스나 식료품 등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 기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음주를 금하는 파키스탄은 현지 주재 외교관에게 직급별로 할당량을 정해 분기별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주재하는 14명의 북한 외교관들은 분기당 7,800리터, 1년에 3만 1,000리터까지 구입할 수 있지만 번번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재국의 행정처리가 오래 걸리는 점을 이용해 이미 북한으로 귀임한 직원까지 공관원 명단에 포함시켜 할당량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의 북한 대사관 측은 F8 구역에 구입한 일반 주택에서 현지인들에게 술을 몰래 팔아왔으나 이 장소가 많이 알려지자 4, 5년 전부터는 북한 공관 외교관 차량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배달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 주류 판매상과 결탁해 주문이 있을 때만 내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경우 노출될 위험이 적어질 뿐 아니라 주류 판매상이 은밀히 사들인 주류까지 보관하는 창고 역할까지 대행하는 이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세로 $35가 채 안 되는 조니 워커 위스키 한 병이 파키스탄 암시장에서는 $70에 거래됩니다. 또 면세로 $20 수준인 하이네켄 맥주 한 상자가 암시장에선 $120에서 $150에 거래돼 북한 외교관들은 구입가의 6배에서 7배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런 방식의 주류 밀매를 통해 북한 외교관 한 명이 1년에 약 $10만가 넘는 외화를 벌고 있으며 공관 운영과 생활비를 제외한 절반 정도를 북한의 충성자금으로 상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가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강화된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주류 밀매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라치 수사당국은 지난 2013년 주류 밀매에 연루된 노주식 북한 무역 참새 추방을 건의했으나 파키스탄 외무부는 결정을 계속 미루다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행위를 차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베트남 관계 현황 설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은 지난달 27일 북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던 최성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영유권과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지난달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으로 몇 달간 어떤 추세를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지난 3월 4억 9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었습니다. 지난 3월은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북한 제재에 돌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들어 중국의 북한 제재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전체 교역액은 4억 2,94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었습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분석한 중국 해관 총서의 북한과 중국의 4월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1억 6,138만 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22.3% 급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품목 가운데 석탄은 7,2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나 줄었고 납은 456만 달러로 16.1%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을 비롯한 귀금속류는 37% 감소했고 특히 중국이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티타늄의 경우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철광석은 오히려 19.4% 증가했고 아연은 570만 달러로 무려 68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아연 수입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북한이 금지되거나 제한 품목이 아닌 다른 금속류의 중국 수출을 전략적으로 늘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수입 감소와 함께 수출액도 2억 6,800만 달러로 1.5% 감소했습니다. 운송용 자동차 수출은 45.5%, 전자장비 수출은 44% 감소했고 다만 농수산물과 의류 등의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중 무역은 더욱 위축돼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행됐을 때 실제적으로는 제재에 대한 효과는 4월 중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4월 달 북중 무역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대북 제재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 결의안이 도출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가지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두세 달에 걸쳐 북한과 중국의 교역 동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중요하다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성명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히로유키 마세 대변인은 지난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또한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을 막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해 러시아가 가로막았다고 밝혔고 이에 러시아는 언론 성명 채택을 막은 것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서방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넉 달 동안 공부했던 영국인 학생이 자신의 북한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을 거대한 정보 통제 국가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대학생이 기억하는 북한의 모습,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넉 달간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한 영국 대학생 알렉산드로 포드 씨가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에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발표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As the first Western student to ever study there, I stayed 4 months studying Korean at the
포드 씨는 서방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의 명문 김일성 대학에서 4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 있는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의 아들인 포드 씨는 15살 때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서 2주간의 여름 휴가를 보낸 것을 계기로 북한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찾은 북한은 거대한 정보 통제 국가였다고 포드 씨는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giant information bubble through which no sound, no news, and no
북한의 정보 통제 장벽 때문에 뉴스와 원치 않는 견해 등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포드 씨는 북한 주민들이 전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 TV를 시청할 수 없으며 외국어로 된 책도 거의 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도 엄격하게 통제돼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포드 씨는 북한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김일성 대학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ach morning, all our students would pass an intimidating 10-meter statue of the great leader, Kim Jong-il, on our way to class.
매일 아침 모든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에 10m 높이의 김정일 동상에 절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포드 씨는 어느 날 북한 학생에게 김정일 동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만 북한 학생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위대한 지도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대답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드 씨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 교사,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런 집단적 사고가 유일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드 씨는 북한에서 가는 곳마다 최고 지도자 동상을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이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드는 영어 테크놀로지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즉 기술과 오락, 디자인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의 강연으로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세플링 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생각들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이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거나 추천받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이현서 씨와 박연미 씨, 조셉 김 씨가 테드 강연을 통해 북한 실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반도 야경은 아주 대조적이라고 하죠. 이 불빛이 환한 남쪽과 달리 북쪽은 빛이 거의 없어 캄캄한데 이 북한의 전력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이 미국의 한 신문이 북한에서 부족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 전지판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발행되는 LA타임스 신문은 23일 북한에서 태양열 전지판이 전력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평양 현지 취재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전력난 해소 차원에서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고 중국산 수입품도 급증하면서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보통광 정보기술센터 매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50와트급 태양광 전지판이 미화로 $35, 200와트급 24볼트 전지판은 $160에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장 관계자는 신문에 한 달에 전지판 150개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자연에너지 사용을 우선적으로 장려하면서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고 가정들이 먼저 이를 선호하지만 지금은 공장과 사업소들도 전지판을 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언론들은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풍력과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4월 북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 가정집 창문 쪽에 배치한 태양광 전지판이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었다고 전했었습니다. LA타임스 신문은 태양광 전지판이 일반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손전화기 충전이나 컴퓨터 또는 DVD 기기 사용, 야간 전등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적은 용량 때문에 공장이나 사업소 전력을 공급하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가정엔 아주 훌륭한 전력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 수력발전소 가동이 멈추거나 가뭄으로 에너지 부족을 겪을 때 태양광 에너지가 매우 유용한 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23일 VOA에 태양광 전지판은 요즘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북한 주민들이 요즘 로망이죠. 그것이 텔레비전도 중요하겠지만 뿔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휴대폰도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돈만 생기면 좀 못 먹더라도 일단 그거부터 놓자는 거죠.
북한의 에너지 상황을 연구하는 일부 소방 전문가들은 신문에 2014년 말 기준으로 10만 가구 이상이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력과 화력 에너지가 대부분인 북한의 전체 전력 용량에서 0.1%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성사진을 통해 일부 농장과 군시설, 라선의 카지노 등지에서 수백 개의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된 모습들이 포착됐지만 규모와 용량은 여전히 적다는 겁니다. LA타임스 신문은 인구 200만 명이 사는 서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의 용량이 550메가와트로 북한 전체의 36배에 달한다며 북한의 시장 규모는 여전히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태양광 에너지가 북한 사회 전체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에 이런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북한 고위관리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식량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기까지도 주민들이 정부의 손을 이제는 안 벌리고 자급자족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 대표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과 전력인데 두 분야 모두 주민들의 정부 의존도가 크게 줄고 있다면서 남은 것은 교육 분야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감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앞으로 주민들이 아닌 북한의 기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기계공업은 부문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수용 기계 분야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민간 부문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은 9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대회 이후 첫 시찰지로 기계설비 전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어머니 당대회 대리는 충정의 노력적 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시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이곳에서 트랙터와 밭갈이 기구 등 기계화 농기구와 각종 차량을 둘러봤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금성 뜨락도르 공장에서 만든 세용의 80마력 뜨락도르를 보시었습니다. 승리 자동차 연합기업소에서 새로 개발한 115마력 디젤 기관을 이용한 5톤급 화물 자동차, 청진 보수 공장에서 만든 세용의 보수를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차량이나 기계화 농기구를 만드는 북한의 기계공업이 발전 정도에서 부분별로 편차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과학기술 전문가로 한국국동문제연구소 개관연구위원인 강호재 박사는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시한 총화보고에 이런 상황이 잘 나와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화보고를 보면 기계공업, 그러니까 군수공업을 기계공업까지 이제 포함해서 보면 기계들 중에서 특수기계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군 무기라는 게.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를 만든다까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은 최첨단을 살리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한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어떤 선행 부분에서는 앞서 나가지 못해서 다른 부분에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다.
강호재 박사는 군수용 기계 분야에서 북한이 상당한 기술력을 쌓았다고 평가합니다. 강 박사는 군사기계 분야에서 기술력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이 당대회 이후 이런 기술을 민수용 분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거기에 더서 검역시 있는 세용의 승용차 휘파람은 우리나라 서해에 이름난 항구문화도시인 남포시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선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북한의 민수용 기계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5개의 자동차 생산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북한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남북 합작 자동차 회사인 평화자동차가 지난 1998년에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과 판매가 부진해 2012년에 회사 운영권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안에서 중형 버스와 객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962년만 하더라도 자동차 생산 능력에서 남한을 앞섰습니다. 당시 북한은 3,6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한 반면 남한은 2,5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한 간 자동차 생산량은 크게 역전됐습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한국은 모두 45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자동차 생산은 4천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작년 기준으로 약 1,200만 대에 달합니다. 또 한국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980만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한국 사람 2.46명당 자동차 한 대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자동차 보유량은 100만여 대로 수리 및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부품 수요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과 규범화된 자동차 부품 유통시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또 현재 자동차 수용 부품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자동차가 부품 부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북한에서 부당하게 체포, 구금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23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북한에서 부당하게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외국인들이 호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영사적 접근이 어렵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필요한 북한 여행을 자제하거나 덜 위험한 목적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호주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간헐적인 위협과 북한이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제한 그리고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다른 북한의 법률과 규정 때문에 북한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여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단기간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들어갈 때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적, 정치적,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당국자들이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전자장비를 검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이 올해 지하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주기적으로 인접국들에 대한 공격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일 문제, 남북 관계 등을 놓고 다른 입장 차 때문에 종종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이른바 남남대화 전담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어제는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통일을 해야 하는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며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24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의 남남대화 전담기구로 출범시킨 통일공감포럼 대담에 참석해 북핵문제 해법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가 적극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역사, 사회, 문화, 인도주의 영역에서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아무리 엄중해도 이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류 전 장관은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통일 안보에 대한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 없이는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담자로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 사회는 나와 다름에 대한 포용과 관용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며 사실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정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평화 증진은커녕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주관적으로 만들고 싶은 남북관계를 그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북한이나 남북관계가 아니라 냉철하게 국제사회와 나의 능력과 북한의 현재 상황을 다 판단한 속에서 가능한 현재 남북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능력과 범위를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류 전 장관은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보고서가 나온 이후 상황을 봐가며 대화를 하는 게 더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연결돼 있다면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해와도 박근혜 정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전 장관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지도자 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현 정부에선 남북관계는 풀릴 길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은 남북정상회담 같은 큰 틀로 치고 들어가서 문제를 끌고 들어가야만 뭔가 열리지 지금 남북관계의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지도자 간의 하여튼 결단을 내리는 수준에서 뭐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가 나름대로 풀릴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
이와 관련해 류 전 장관은 남북 간 비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 통로가 없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며 남북 관계가 경색돼도 물밑에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류 전 장관은 6차 당대회와는 달리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다면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건 장마당의 확산 등 비공식 경제의 활력 덕분이었다며 김정은 정권은 획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서 이번에 7차 당대회를 열었다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갔다면 뭐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 경제가 좀 활력이 생긴 것은 시장이 확산됐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하고 이번 당대회가 알맹이가 별로 없고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이번에 개최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반면 이 전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북한 경제는 일정 부분 성장해 온 게 사실이라며 한국의 눈높이가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게 이제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새로운 경제 발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담에 앞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통일공간포럼 발족식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의 핵 위협이며 비핵화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데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매주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학생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보고 느낀 미국, 과연 어땠을까요?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탈북 중학생 한대남 군은 장차 자신이 미국에서 꿈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미국에서의 시간이었지만 이 학생에겐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008년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한 군은 형의 권유를 받고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울 3.1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군은 과거 북한에 있을 때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교육을 받았지만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처음이었죠. 근데 되게 설렜죠. 되게 일이고 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그런 도시를 방문하니까 되게 다양한 인종이랑 있는데 그런 문화를 신기해하고 한인 학생 그 한글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이랑 해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 게 되게 감사했어요.
한군은 수많은 학생 중에 자신이 미국 연수자 최종 명단에 뽑힌 것이 큰 행운이었다며 자신이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끼는 바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넘어와서 북한에서 좀 살기 힘든 거 많이 경험해 보니까 한국 아이들보다 좀 더 성숙하고 넓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사촌 누나와 함께 2012년 탈북한 박권 학생은 서울 고려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뭐든 멋질 거란 기대를 하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박 군은 미국의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에 갔던 기억과 로스앤젤레스 한인으로서 최초의 시의원이 된 데이빗 뉴 의원과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디즈니랜드 가서 놀이기구 탔던 거랑 데이빗이라는 한국 최초 그분 이야기 들은 거 그분이 미국 가서 어떻게 갔으며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신 거 기억에 남고
이번 탈북 학생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내 재외동포재단과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기업인들의 비영리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LA 지역 총영사관 방문, 그리피스 천문대 방문, 남가주 월셔 한국학교 1일 보조교사 체험, 한인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 견학,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 방문, 현지 중학교 방문, 데이빗 뉴 시의원 면담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사업부 유지연 대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한인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첫 번째 사례로 한국 내 소외계층 학생과 탈북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학생 5명을 포함해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미국 내 일정을 소화한 유 대리는 이번 연수의 목적에 대해 국내 청소년과 해외 한인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리는 특히 한국 내 탈북 학생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속한다며 연수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거는 잘 몰랐었는데 좀 흥미를 느끼고 아, 같은 동포로서 좀 우리도 저렇게 나가서 하고 이런 꿈을 조금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애들이기도 하고.
이번 연수회 통행한 남북하나재단의 탈북 청소년 장학 지원금 담당 오태봉 대리는 자신이 한국 정착 10년 차인 탈북자라고 소개했는데요. 탈북자인 만큼 탈북 학생들의 이번 연수가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많은 배움도 뭐 해외에 대한 그런 의식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연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글로벌화의 어떤 인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게 또
남북 하나재단에서 8년 동안 근무해온 오 대리는 탈북 청소년들이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 경험의 기회를 얻기 힘들다며 이번 연수가 학생들의 인생의 목표를 심어주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남북 통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연수회 실질적인 기획과 진행에 큰 역할을 한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로렌스 한 회장도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 회장은 4명의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는데요. 탈북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일정을 짜느라 고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빌 클린턴 자서전을 읽어봤더니 그 자서전 속에서 빌 클린턴 자체도 그 결선 과정에서 온 사람이죠.
네.
빌 클린턴 자체도 이 백악 그 보이스카우트 할 때 백악관을 방문해서 존 F. 케네디 손을 한번 잡았을 때부터 자기가 대통령의 꿈을 키웠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있는 청경사님도 아이들 손 한번 잡고 그 아이들이 아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 하나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으면 우리가 행사 중에 가장 좋은 행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해드립니다.
한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연수회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랑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얘기 나눌 때도 아, 저희가 외형상으로 봐서는 학생들을 도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도운 것이다 라는 것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유지한 대리는 이번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참가자 모두에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한인사회와 한국 내 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평안남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후로 갈수록 구름은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4도, 안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되고요. 양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도 22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습니다. 흐린 날씨는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신유주, 수풍, 구성 모두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은 20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 20도, 개성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2도, 사리원은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하지만 함풍과 심포, 원산, 장전은 오전까지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장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6도, 풍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북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0도고요. 삼지연은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2도로 다소 낮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구름 끼는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내외가 예상되고요. 서해북부 해상 역시 오전부터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더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2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의 거점지인 라카 탈환 작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리아 민병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북부 라카에서 미국이 이끄는 동맹의 도움으로 탈환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병대 관계자는 VOA에 이번 작전을 위해 인민군 수비대 탱크 등 중무기가 동원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주도 연합군의 스티브 워런 대변인도 시리아 민병대가 북부 라카 지역 탈환을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ISIL을 라카에서 몰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앞으로도 민병대가 지상작전을 벌이는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카는 ISIL의 거점지로 미군 주도 연합군과 러시아 등은 해당 지역 탈환을 위해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과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쿠르드족과 미군 주도 연합군의 라카 탈환 작전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렌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일본과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오키노토시마 파견 순시선에 대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은 차이잉원 총통의 타이완 신정부가 23일부터 해양 순방서 순시선에 대한 철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둥전위안 대만 신정부 대변인은 법률상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면서 대만과 일본 관계는 대만 외교 관계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전임 마잉주 정권은 일본 정부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주장하자 순시선을 파견해 대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잉원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과 마찰을 빚었던 마잉주 정권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인근 동해상을 비행한 미군 정찰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22일 미군 정찰기 RC-135가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포착됐다면서 정찰기 신호 송신 장치를 끄고 공항 관제센터에 항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찰기가 민간 여객기에 할당된 고도를 비행해 민간 여객기와의 충돌 위험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들은 22일 동해 공해상공의 러시아 비행 관제 구역에서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민간 항공기 두 대에 접근했지만 관제센터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24일 정찰기는 비행 안전 규정에 맞춰 정기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전문적으로 임무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찰기는 그 어떤 여객기에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혐오 발언 시위 억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처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앞서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률에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NBC 방송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싫어하거나 혐오한다는 응답은 58%였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역시 같은 응답이 63%에 달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2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미국 ABC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57%의 비호감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NBC 방송은 미국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후보에 반감을 갖곤 했지만 두 정당 후보 모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태국이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과 태국 해병대가 참여하는 블루스트라이크 2016 훈련은 지난 주말 태국 내 최대의 해군 시설인 사타힙 해군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양국군에서 천여 명의 해병대 병력이 참가하며 헬리콥터와 전차, 쾌속정 등 다양한 무기가 동원됩니다. 태국 언론인 방콕포스트는 수륙 합동훈련과 대피훈련, 테러를 가장한 재난구조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